오늘 6월 11일 주일 설교는 데이비드 웬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아프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으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의 젊은 제자이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책은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바울이 동료들에게 목회적 역할을 지도하고 또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의 신실한 사역에 감사를 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디모데가 주둔했던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는 지도력 문제, 또 교회 조직, 그리고 교인의 그 회중의 남녀 모두를 위한 적절한 행동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그 바울은 건전한 교리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며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맞서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감독자와 그 집사의 자격을 포함하여 교회의 지도자 임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기도,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재물의 사용, 경건의 추구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자족함에 대해, 충성됨에 대해, 또한 의의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사역 안에서 인내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디모데전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과 책임을 다루는 교회 리더십의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신자들을 인도하는데 오늘날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소망의 근원으로 인정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신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시며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종종 신자들을 위한 소망의 반석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은 현재의 삶을 넘어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믿음의 동료인 종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과 가르침에 있어서 굳건히 서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임을 강조함으로써 디모데에게 그들의 믿음의 기초와 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모데 전서 1장 1절은 소망이시며 신자들의 믿음과 기대의 중심으로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본문 구절에 있는 소망, hope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세 가지 중점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그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약속을 주십니다. R.C. Sproul 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단지 좌절된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통해 소망을 얻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는 여러분 대다수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그에 대해 꽤 많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죄성 가득했던 젊은 시절과 그 후 구원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자서전 고백서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그의 영적 여정의 중심 주체입니다. 어린 시절 어거스틴은 세속적 쾌락에 빠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악행에 가담했고 자신의 내적 갈등과 씨름하며 성취감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은 그에게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30대 초반쯤이었을 때 일어난 신앙으로의 회심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의 전환점은 유명한 주교이자 신학자인 밀란의 엠브로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지적 토론은 어거스틴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엠브로스의 가르침과 성경 연구를 통해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의 깊이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의 소망의 등대가 되셨고 어거스틴의 회심의 촉매제가 되셨습니다. 그의 자서전 고백서에서 어거스틴은 죄와의 투쟁과 그를 괴롭혔던 압도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회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어거스틴은 구원의 선물과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어거스틴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죄악에서 구원으로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네의 은혜의 힘으로 변화된 삶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글에서 어거스틴은 영적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 구원에서 은혜의 역할과 같은 심오한 신학적 개념들을 다루었습니다. 소망과 구원의 궁극적인 근원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인용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길을 잃고 이 길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만 근거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완전함과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능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원은 죄가 초래하는 결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의 말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죄성 짙었던 젊은 시절, 그 후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구원과 소망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방종과 비도덕적인 삶으로부터 믿음과 변화된 그의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과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요약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소망의 힘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한 바울 역시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과 싸우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인내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증에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는 서기 203년 현재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인 카르타고 도시에서 처형된 두 기독교 순교자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의 이야기입니다. 페르페투아는 젊은 귀족이자 젖먹이 아이의 어머니였고 임신을 하고 있던 펠리치타는 페르페투아의 여성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강한 헌신을 함께 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는 신앙 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은 가족과 친구, 심지어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에서 소망과 힘을 찾았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수감 기간 동안 그녀의 영적 여정과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던 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감정적인 고통과 가족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순간은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청했던 때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그릇을 가리키면 이 그릇이 보입니까? 물 항아리든 뭐든 간에요.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저는 저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 항아리에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저는 페르페투아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특별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지 않았으며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죽고자 하였습니다. 격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페르투아와 펠리시치타는 용기와 소망으로 다가오는 순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찢어지며 고통당하는 것을 구경하며 즐겼던 투기장에 던져져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소망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과 함께 극한의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과 힘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소망의 다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찰스 스펄전이 썼듯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며 슬플 때 위로가 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연약하거나 압도당하거나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힘으로 인해 우리는 인내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플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는 비탄, 슬픔 또는 정서적 고통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치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시니 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 피난처,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방향과 안정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얻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변함없이 계시며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 평안, 끈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힘의 소망이시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로 매일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도록 상기시켜주어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비추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도록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를 상기시켜줍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더 그러합니다. 그의 가르침과 영생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서의 이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아주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교회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폴리캅은 서기 2세기에 오늘날 튀르기예에 있는 고대 도시인 서머나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폴리캅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은 그를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폴리캅은 그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커져가는 것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처럼 로마 당국은 그를 체포했고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폴리캅은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믿음을 위해 순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하던 날 폴리캅은 화형대에 올라 불에 타기 직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형되었는데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대의 불길은 기적적으로 그를 태우지 못했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은 그가 불길에 휩싸였지만 불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묘사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박해자들은 그의 몸이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형 집행인에게 단검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비록 폴리캅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당하였지만 죽음 앞에서 폴리캅의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는 그의 순교를 목격한 많은 신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폴리캅의 본보기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에 대한 강한 증거입니다. 폴리캅의 이야기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폴리캅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예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셨고 어떠한 시련이나 박해에도 용기와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것처럼 경건한 자들에게 영생은 영원히 밝은 해가 지지 않는 낮이 될 것이며 악인들에게 영생은 해가 뜨지 않는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여기서 영생의 소망을 대조적인 용어로 묘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영생은 영원히 밝은 해가 지지 않는 낮이 될 것이며 악인들에게 영생은 해가 뜨지 않는 끝나지 않는 밤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히 교제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빛과 희망이 없는 끝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힘과 영생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사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가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그분은 전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며 구원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최상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가득 찬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이나 관계, 소유물,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같은 것들에서 희망과 성취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그들을 허망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절망과 허물을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크나큰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맡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에 대한 벌과 하나님의 분노를 위해 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흘 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 안에서의 새 생명과 소망과 그분과 함께 사는 영생의 소망을 믿는 모든 이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었던 죄를 뉘우치시고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로 소망과 목적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둘 다시 되시고 약할 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실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